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단이 어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회동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차이 총통과 케빈 헌 하원 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진정한 친구들과 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의원단을 위해 연회를 열었으며 연회에서 미국과 타이완 유대의 견고한 기반과 지속을 위해 건배했다고 타이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헌 의원은 차이 총통과의 면담에서 타이완이 초기 미국 13개 식민지가 누렸던 것과 같은 독립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된다면 매우 영광스러울 것이라면서 독립국가만이 진정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로움을 원하고 있는 타이완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1일 체결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중과세 방지 협약 논의 등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오늘 최근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던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탄커 페이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미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한 데 대해 이는 타이완을 화약고로 만들고 국민을 재앙의 심연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 내 총기 폭력 근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는 필라델피아에서 볼티모어, 포트워스, 랜싱, 위치타, 시카고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에서 다시 한번 비극적이고 무의미한 총격의 파고를 견뎌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영부인은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 공동체가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사건 이후 일리노이 주지사 등 해당 지역 관리들과 총기 사고 생존자 등이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싸웠고 그 결과 지난 1월 사고에서 쓰였던 것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들도 이 같은 선례를 따르고 미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미 있고 상식적인 총기 관련 개혁과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무장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적어도 5명이 숨졌고 앞서 2일 메릴랜드주에서도 총기 난사로 적어도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5발이 발사됐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아침 이같이 밝히면서 이들 로켓을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켓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용하는 지하무기 제조시설과 로켓용 원료 제조시설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 행위는 하마스 테러 조직에게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안 위반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어제 있었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이 같은 공격으로 우리가 테러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제민 난민촌에서의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3일 테러 조직 소탕을 이유로 제닌 난민촌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영국 BBC 방송에 제닌 난민촌에서의 작전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외부 전력선이 현지 시각 어제 밤사이 또다시 끊겼다고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네르고 아톰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력선 단절의 원인과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등에 대해 즉각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각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후 첫 고위급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고위급 접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나토 대사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해 서해 추락한 우주 발사체에 탑재했던 위성체 만리경 1호를 분석한 결과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최고는 23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 한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대립 구도에 복잡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고위급 접촉을 모색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후 첫 고위급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이완 문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4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에서 차관급인 순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차관보급인 농농 외교부 부장조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최 차관보와 순 부부장은 정식 회담과 오찬 등으로 3시간 이상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 이후 양국 차관급 이상의 외교 관료 간 이루어진 첫 정식 회담이었습니다. 최 차관보는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순 부부장은 한중 관계의 핵심 갈등 사안으로 떠오른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한국 측이 엄수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차관보는 한국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일에 변함없이 견지되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최근 양국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던 태도를 바꾸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며 양국 관계의 당면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미묘한 변화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에 이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는 등 전략 경쟁이 치열했던 미중 사이에 새롭게 조성된 대화 무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단판을 앞두고 미한일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으로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갈등 고조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큰 방향에서는 한중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좀 방지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위층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대화 모드로 돌아서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계기로 삼아서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중 두 나라는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타이완 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언급과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의 지난 6월 중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면 후회한다는 발언 등을 계기로 갈등이 고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일본도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 구도를 넘어 고위급 대면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에 운을 띄우고 북한이 일본이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무급 접촉설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 문제 담당상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3일 북일 간 실무 접촉설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일본 정부로선 오래된 최우선 외교 과제인데다 북일 두 나라는 과거 정상회담까지 열면서 일부 진전을 본 사안인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의제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일본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의 대화가 돼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외교적인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미일의 협력의 구도를 흔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뭐가 잘 돼서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로 간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배상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계의 여론전에서도 자신들이 좀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결코 자신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거죠.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심화를 활용하려는 북한에게 최근 미중 간 대화 무드는 심각한 부정적 정세 변화로 여겨질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일본과의 대화 모색은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립구도는 과거 냉전 체제와 달리 경쟁과 협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주변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진영을 넘어선 외교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도 무한으로 치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양측 다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한쪽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피로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외교의 시간, 갈등 관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그러나 미중 간 대화 무드가 미국의 대중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과도한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막고 경제지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려는 입장이지만 대중정책을 바꿔가며 중국과 어떤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일 간 대화 모색 움직임에 대해선 한반도 정세의 갈등 관리 차원에서 이를 지켜보는 입장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와 북한 문제를 일정 정도 관리할 필요성을 미국도 충분히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만 정말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 즉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법이나 대화 국면의 어떤 시작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오는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참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나토 대사가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엔 스미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3일 유정현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대사 겸 나토 대사와 만나 공동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사이버 방어, 해양 안보, 허위 정보 대응 등의 문제에 대해 나토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등 나토의 4개 아시아태평양 협력국가 정상들을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역사상 두 번째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전원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the second time in our history, we'll have all the leaders of the four Asia-Pacific partne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South Korea, attending our summit.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청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지난 12월 한국의 나토 대표부 신설을 계기로 VOA에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어, 재난구호 등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나토 빌뉴스 정상회의 개요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나토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나토 동맹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파트너 네트워크,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이 밖에 빌뉴스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나토의 억지력과 집단 방어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방위비 인상, 테러리즘, 기후변화, 신기술과 같은 광범위한 안보 과제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4일 한국의 정상회의 참여 의의와 협력 방안을 묻는 VOA의 질의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빌뉴스 정상회의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2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태협력국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공동도전과 안보 이익을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해 서해 추락한 우주발사체에 탑재했던 위성체 만리경 1호를 분석한 결과 수준이 매우 조악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36일간 탐색과 인양작전을 수행했고 잔해물 다수를 인양했다면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한 전문가가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뤄 만리경 1호는 군용 정찰 위성으로서의 최소 조건인 해상도 1m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물 탐색과 인양 작전을 오늘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단 세 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동해 상공에 사흘 연속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동향을 관측하는 데 특화된 정찰기인 만큼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쿠브라보리에 현지 시간으로 4일 한반도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미군 코브라볼 정찰기는 4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현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를 떠나 한반도 동해 상공 등을 비행한 뒤 오후 6시 33분경 복귀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코브라볼이 한국의 독도를 의미하는 니앙쿠르 암초 인근에서 확인됐다고 소개했는데 특히 위도상으로 한국 속초 위쪽까지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도 이날 코브라볼의 같은 비행 경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4일 연속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석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입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기기, 녹화 통신 장비 등도 탑재해 미사일 발사 후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용기들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행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좌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 수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지난 5월 2일 한국 제주도 서해와 한국 전라남도 서해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시점에는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미군 당국이 정찰 감시 자산을 동원해 북한 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B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등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움직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재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성중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정치 일정과 연계하여 인원 및 장비의 이동, 해당 지역에 대해 면밀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또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신형 코로나 기간 중국에 구금돼 있는 최대 2,000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 등은 4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수신인 시진핑 주석, 참조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명시한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한은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북송에 편리한 지린성 난핑과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세관이 지난달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개통됐다며 이를 통해 2,000명의 탈북민들이 단계적으로 북송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탈북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대로 현장 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북송되면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한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에 참여한 김태훈 북한인권이사장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는 2,0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구금돼 있는데 이들의 강제 북송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북송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은 눈에 뻔합니다. 그동안에 쭉 해온 거 보면은 뭐 교화소라든지 정치범 수용소,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중국이 알면서도 강제 북송한 것은 인륜에 반한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관심들이 없어요.
김 이사장은 중국이 탈북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할 위치에 있는 미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경제, 사회, 문화, 또 군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국에게 그래도 비중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항이니까 미국에서도 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어저께는 7월 4일이었습니다. 또 미국 참 독립선언일 아주 뜻깊은 날이었는데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장기간 봉쇄 중인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의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관련 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 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열리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 2천여 명이 강제 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중국의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유엔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BOA의 관련 질의에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중국이 난민주의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구금, 강제 노동에 노출되고 심지어 처형당한다며 탈북민 보호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달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강제 송환을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 교육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석사 과정을 밟을 탈북 학생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 북한이 미래 탈북민 지도자 양성을 위해 9월 30일까지 자유활성화 네트워크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내년 9월부터 1년간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커넥트 북한이 운영하는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혹은 이전에 북한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고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커넥트 북한의 캐서린 도킨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4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에든버러 대학에서 전공할 석사 학위의 종류에 제한은 없다며 향후 지도자로서의 목표와 학업을 설득력 있게 연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to understand how their course links back to representing other North Koreans, so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politics.
도킨스 매니저는 자신의 전공이 다른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정치나 경제학 전공뿐 아니라 컴퓨터 과학이나 교육과 같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졸업 후에 목표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넥트 북한은 당초 올해 9월 장학 프로그램을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선발된 장학생이 대학에 제출할 증빙 서류를 기한 내에 갖추지 못해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발된 탈북민 2명에게는 학비 전액과 연간 15,000파운드, 미화 $19,000의 생활비,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 지원됩니다. 커넥트 북한의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이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e difference is that we're looking to, our scholarships are quite targeted in helping drive social change for North Korean refugees. A lot of scholarships are more focused on.
글랜디닝 대표는 우리 장학 프로그램은 탈북민들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장학 프로그램이 탈북민들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탈북민의 리더십을 강화해 그들이 전 세계의 탈북민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랜드링 대표는 향후 과제로 장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들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서 근무하며 인권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티머시 조 씨는 4일 BOA에 자신도 영국에서 공부하며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영국에서 박사, 석사를 거쳐서 공부한 과정에 일단 그런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음 하고 생각했던 바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근데 지금 커넥트 코리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어찌 보면 저희 후배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지하고 후배님들이 기회를 받아서 영국도 그렇고 유럽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앞으로도 그렇고 더 많은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 경제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 씨는 탈북민들에 대한 학업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많은 지식을 터득할 때 미래의 북한과 한반도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 센터가 2017년부터 탈북 난민들에게 북한 자유 장학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부시 센터는 지난해까지 탈북 난민 학생들에게 22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에도 15명에게 총 7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베어의 부모는 지난해 아들의 이름을 붙인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아들의 뜻에 따라 탈북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는데 첫 수혜자로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입학한 탈북민 이서현 씨가 선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위성 광명성 4호가 발사 7년 만에 지구로 낙하해 소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 같은 소형 위성은 대기권 진입 시 완전히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운영하는 전세계 위성정보 서비스 스페이스 트랙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일 오후 3시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4호는 협정 3개시 기준으로 지난달 30일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재진입 시점 등 세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BOA가 스페이스 트랙에서 광명성 4호처럼 최근 소멸된 다른 위성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형 위성의 경우 재진입과 소멸 시점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광명성 4호처럼 소형 위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대부분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와 오브트랙, 인더스카이 등에서도 광명성 4호는 현재 낙하 후 소멸 상태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이트 역시 광명성 4호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 궤도를 이탈해 대기권에 재진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나선 맥도웰 박사는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광명성 4호의 경우 너무 작은 위성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등 세부사항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스페이스 트랙 측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작은 위성의 경우 재진입 자체도 항상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one caveat there that for a small satellite they don't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VOA에 광명성 4호 같은 초소형 위성의 경우 소멸 시점이나 장소를 추적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 속도와 궤도 움직임 등에 따른 대기권 재진입 예측에 따르면 협정 3개시로 6월 30일 오전 4시쯤 대기권에 재진입해 동아시아나 미대륙 또는 남극 상공에 낙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광명성 4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시 완전히 불타 연소됐을 것이라면서 잔해가 낙하해 민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again, it's nothing to worry about. The pieces will burn up in the upper atmosphere, but it can.
맥도웰 박사는 피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잔해들은 대기권 상층부에서 전소될 것이며 화려한 불꽃쇼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이 밤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낙하했다면 사람들에게 유성으로 인식됐을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추가적인 낙하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8일 국제위성정보 제공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광명성 4호가 최근 1년 사이 250km 이상 고도가 떨어졌으며 최근 빠른 속도로 낙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수주 안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전소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재기능을 하지 못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광명성 4호의 소멸로 이제 북한이 발사해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광명성 3호, 2호기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직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 9월이나 10월쯤 소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이 간첩행위 범위를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통해 한국 기업인 등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3일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새 반간첩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걱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is a step in the wrong direction from my point of view because it is so broad, makes anybody who is trying to work in China very concerned.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개정된 이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 안보 기관의 권한과 간첩 행위 행정 처분은 강화됐습니다. 특히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 행위를 기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로 범주를 넓혔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을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이 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 및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 중국 당국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중국에 가서 연구했던 많은 미국과 다른 서방학자들이 중국 문서와 물질, 자료를 봤다며 이제 새로운 반간첩법의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now you have this very real concern.
그러면서 새로운 법이 중국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실질적인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중국과 사업을 하는 국가들은 해당 법이 자국민들에 대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선 중국 당국은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좋아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인과 일본인, 한국인 등 누구에 대해서도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en you have ambiguous language and you have ill-defined terms such as national security, they can define anything as being relevant Chinese national security.
특히 과거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과 같이 한국이 중국에 반대되는 정치 군사적 정책을 취하거나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 유력한 한국인 기업인을 구금할 명분을 찾으며 보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이를 통해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며 한국 관광객들에게 중국 지도 검색, 시위대 촬영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이 한국인을 포함해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한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최근 밝혀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이른바 간첩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점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중관계 냉각의 또 다른 징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달 12일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설계 도면을 이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본뜬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삼성전자 전 간부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해외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결국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 내 많은 한국인들이 반간첩법에 취약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정치전에서 이들을 볼모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 the large presence of Koreans in China, they're very vulnerable. And China is going to use them as a pawn in their political warfare.
맥스웰 부대표는 그런 만큼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해소를 위해 더욱 중국을 이탈하고 중국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탈북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맥스웰 부대표는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이동의 자유 없이 체포와 강제 송환의 대상으로 중국 당국의 취약한 상황에 이미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새 법이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네덜란드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인 네덜란드는 한국과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관련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VOA에 네덜란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수사와 지난 수년간 반복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국제협약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평화, 안보,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추가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지난달 26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에 5,300여 명의 군인들을 파병한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네덜란드는 한국의 안보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지는 약 5천 명의 네덜란드 군인이 유엔군과 함께 참전했던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 73주년을 맞아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출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한국전쟁의 중요한 유산으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꼽았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한국은 전쟁 중 대규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전한 국가로 우뚝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흥산업과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 유수기업들의 본거지가 되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이자 다자주의의 촉진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례 없는 발전은 한국 국민의 위대한 회복력과 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오늘날 네덜란드와 한국 간의 강력하고 중요한 양자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많은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비판했습니다. 납북자들의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3일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은 가장 극악한 국제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많은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했고 북한 지도자는 부분적으로나마 일본 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이 같은 범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납치된 사람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진실을 알 권리와 가족 생활의 권리를 비롯해 납치 피해자 가족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셀먼 보고관은 북한의 독특한 상황은 납치된 사람들의 귀환과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 등 우리 모두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셀먼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welcome, you know, a lot this trilateral summit, this conclusion.
셀먼 보고관은 당시 미한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회동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와 무기, 미사일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새 정상이 납북자와 한국인 억류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납북자들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모두 13명뿐으로 5명은 귀국했고 나머지 8명은 사망했다며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가 하면 경제 분야 현지 지도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통치 행태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8기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다라고 보도했을 뿐 연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원회의 이후 방영된 조선중앙 TV 화면을 봐도 김 위원장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전원회의 보고를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나눠서 한 점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의 첫째 안건은 올해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때 대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국이 보고를 하고 이어 김덕훈 내각 총리, 리일환 전현철 당중앙위 비서가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박태성 중앙위 비서가 보고를 했고 세 번째 안건인 인민위원회 일꾼 문제에 대한 보고는 조용원 비서가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동당 전원회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연단에 나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해 몇 시간씩 보고와 평가 그리고 지시를 하면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 적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주석단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혼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만 오른쪽 귀에 검은색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어폰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스피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장내에 울리도록 이렇게 하고 김정은만 좀 더 뚜렷이 들을 수 있게 이어폰을 사용한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디닉스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한 배경을 정책과 건강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why he did not give the speech. Now, if it was because of policy issues.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원회의가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서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려 북한을 우주강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북한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이로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 발사 몇 분 만에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인민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라는 그 최대의 참사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주정복은 나의 꿈이다, 나의 의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4월, 5월 두 번이나 우주개발국을 방문을 했고 직접 발사를 지시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만일에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또 다른 측면은 김 위원장이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매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은 통상 1시간 정도입니다. 반면 북한 전원회의 보고는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됐던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간 7시간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총 70여 쪽의 보고문을 연단해서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도 비만 상태인 김 위원장이 장시간 서서 연설을 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체중이 더욱 늘었다며 연단에 서서 몇 시간씩 연설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body mass index is probably close to stroke territory, so standing up for 7 hours giving a speech probably would not be good for his blood circulation or his heart.
반면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지 건강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올해 39살인 김 위원장이 키 170cm에 몸무게가 140kg 중반으로 초고도 비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통풍과 당뇨병 증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변화는 현지 지도를 비롯한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174회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열거나 군부대 방문, 현지 지도 또는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나 2020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55회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4월 김 위원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줄어든 현지 지도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6월 중 공개 활동은 23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경제 분야 활동은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착공식, 강동 온실농장 착공식, 그리고 평양 서포지구 거리 착공식이 전부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단 한 번도 평양을 벗어나 지방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경제는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평양에 머물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방 일정을 사실상 완전히 중단했고 평양에서의 회의 주제 그리고 평양이나 가까운 지역의 핵미사일 관련 행보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주택건설 그리고 온실, 남세 온실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군부대와 공장 기업소를 돌아다니며 세세한 문제에 일일이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니 일종의 원격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o we may be entering a new era here of Kim Jong-un.
전문가들은 크게 줄어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지 않는 등의 이례적 현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통치 행태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6년 7월 5일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에 성공합니다.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이 제거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시켜 이를 대리모 양에 착상시킨 뒤 새끼 양을 낳게 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인 이 양의 이름은 돌리로 명명됩니다. 그러나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로슬린 연구소의 동물복제 성공은 동물복제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동물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윤리 협약을 마련하게 됩니다. 1946년 7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여성의 가슴과 아래 부분만을 작은 천으로 가린 이 비키니 수영복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루이 레아르와 자크 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수영복에 며칠 전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한 태평양 마셜군도의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 비키니로 명명했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이 핵폭탄만큼이나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법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 영화 배우 브리지 바르도가 비키니를 즐겨 입으면서부터 이 비키니 수영복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